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최근 뉴스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진영자는 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진영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CBID는 매우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B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골드버그 진영자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7일 EU 외교관들이 러시아 석탄 금지 조치 등을 담은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겨냥해 처음으로 합의한 제재 조치입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제재 패키지는 매우 거대하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새로운 분야까지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EU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대한 석탄 수출로 한 해 약 40억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EU는 그러나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7일 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러시아의 거짓말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에 정당하지 않고 잔혹한 고발을 규탄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오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미국이 발의한 관련 결의안은 이날 투표에서 찬성 93대 반대 24 그리고 기권 58표로 통과됐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8일 보도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1억 파운드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지원하는 무기에는 휴대용 고속 대공 미사일 스타트릭과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순환을 떠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비양심적 폭격 등 러시아가 행하는 잔혹함에 대해 영국과 독일은 경악과 혐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펴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는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존슨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50명의 민간인을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기차역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피난민들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을 받은 기차역 인근에서 발견된 미사일은 토치카 U 전술 미사일로 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만 사용되어 온 것이라며 이번 공격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가 8일 45명의 러시아 주재 폴란드 외교관 등에 대해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주재 폴란드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직원 등 45명을 페르소나 논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날 외교부의 조치는 앞서 폴란드 당국이 폴란드 주재 러시아 외교관 등 45명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이라며 폴란드의 조치는 러시아와 폴란드의 양자관계를 파괴하려는 의식적 욕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날 지정된 인물들은 오는 13일까지 모두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우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약주, 반주 이런 이름으로 술에 관대한 편은 아니신지요? 적당한 양의 술은 어느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남성은 하루에 맥주 두 잔, 여성은 한 잔 아래가 적정하다는 음주량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소주 두 병 이하, 나이가 많거나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라면 그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펜실베니아 대학 중독연구센터 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은 보고서를 보면 알코올, 그러니까 술에는 적당량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40대에서 60대의 중년 나이 영국인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대조 실험을 했습니다. 술을 마신 정도에 따른 뇌 활동과 부피 변화를 자기 공명 영상 MRI 스캔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뇌 부피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맥주처럼 비교적 낮은 도수의 적은 양의 술이라도 뇌 부피를 줄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맥주 반잔을 마시는 사람은 전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반년 이상 노화가 빨랐습니다. 하루 넉 잔을 마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 노화는 10년 이상 빨랐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뇌 부피도 줄어든다고 합니다만 이 알코올 성분이 그 속도를 더 높여서 기억력 감퇴, 의사결정 능력도 더 둔화시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중년의 유럽계만을 대상으로 한 점, 또 일정량의 음주와 뇌 부피 감소 사이의 그 연관성만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은 낭설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번 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초강력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9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는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황해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삼지연에는 비나 눈 내리다가 오전에 그치고 강계 희천 지역의 비는 오후에도 계속됩니다. 비는 5에서 30mm 정도로 자강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또 대부분 지역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크게 올랐고 일교차도 커집니다. 토요일 아침 삼전의 아침 최저가 영상 2도고요. 해산도 2도입니다. 중강 청진이 7도, 평양 8도, 함흥 9도, 장전 13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영상 13도까지 오릅니다. 해산이 개성과 같이 19도, 중강이 21도, 청진 신의주가 18도, 평양 23도, 장전 24도, 함흥 25도, 원산의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차차 맑아지고요.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 먼바다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임란 칸 총리의 불신임 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대통령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을 이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군요.
네, EU 회원국들이 7일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해서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 조처를 승인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이 부차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논의해왔습니다.
예, 자 EU의 새로운 제재에 이 석탄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끄네요.
네, EU는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 금융 분야,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해서 계속 제재의 폭을 넓혀왔는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꺼내들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 금수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네, 자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EU는 석탄 수입의 약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의존도도 40% 정도 됩니다. 원유는 약 25%를 러시아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석탄 금수 조처는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그 EU의 첫 제재가 되겠네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네, 회원국들은 당초 120일, 그러니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7월 중순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를 한 달 더 연장해서 8월 중순경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추가 제재에 또 어떤 조처들이 들어갔습니까?
네, 러시아 선박의 EU 영내 입항 금지, 러시아 일부 주요 은행들의 자산 동결, 또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 금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성인 딸들과 러시아 올리가리 신흥 재벌들 개인 200여 명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원유나 천연가스 문제는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EU 회원국들은 단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천연가스의 경우 회원국 간의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 늦게 가스가 아니라면 다음 단계는 석유가 될 거라면서 석유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에너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네. 자,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면 러시아 경제에는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하게 될까요?
네, 일단 석탄의 경우는 러시아가 EU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40억 유로, 미화로 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27개 회원국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매일 러시아에 지불하는 돈이 하루 10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계산하면 350억 유로, 38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자,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G7도 이날 에너지 등 주요 러시아 경제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러시아 은행과 국영기업 등에 대해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G7은 또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서 수입을 끝내 중단하고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UN에서도 중대한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유엔이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이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자격 정지를 요구한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날 표결에서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표로 통과됐습니다.
네, 표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어떤 나라가 찬성을 했고 또 어떤 나라가 반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등입니다. 이날 투표는 193개 유엔 전체 회원국 가운데서 기권이나 불참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건데요. 15개 나라가 더 찬성해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에 로켓 공격을 감행해서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에 따르면 이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러시아군의 로켓 두 발이 발사됐는데요. 로켓 공격 당시에 이 기차역에는 다른 곳으로 가려는 수천 명의 피난민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임란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파키스탄 대법원이 7일 파키스탄 의회에 임란칸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임란칸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임란칸 총리가 왜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파키스탄 야권은 칸 총리가 이 경제적 또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불신임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야권은 칸 총리 집권 기간에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으로 나라 경제가 심각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또 미국 등 서방과 멀어지면서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칸 총리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칸 총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칸 총리는 자신의 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야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서 자신을 축출하려 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에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총리의 의회 해산 또 불신임 투표 방해가 불법이라고 항의하면서 이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야권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나흘간의 심리 끝에 이날 늦게 결정을 내놨는데요. 칸 총리의 의회 해산 조처가 위헌이라면서 복원을 명령했고요. 또 칸 총리의 의회 불신임 투표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는 언제 있습니까?
네, 9일입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소집하고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예,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파키스탄 야당 측은 칸 총리를 불신임하는데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하원은 342석인데요. 칸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140석이 조금 넘고요. 반면에 야당의 의석수는 170석이 넘습니다. 여기에 PTI 소속의 일부 의원이 불신임안에 찬성 움직임을 보여서 칸 총리는 지금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칸 총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죠.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요. 1992년 크리켓 월드컵 대회에서 파키스탄의 우승컵을 안겨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운동선수 출신으로 2018년 총선에서 PTI의 승리를 이끌어서 파키스탄 총리가 됐습니다.
예. 자, 만일 임란칸 총리의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를 되면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겁니까?
네, 파키스탄 총리 임기가 5년인데요. 칸 총리 임기는 그러니까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임란칸 총리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에 강요 회의를 소집했고요. 트위터에 자신은 파키스탄을 위해서 항상 싸워왔다면서 끝까지 싸울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예멘입니다. 예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새로운 위원회에 이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압두라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신의 권한을 완전하게 위원회에 이양한다고 7일 선언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서 이런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디 대통령 이제 국정운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과도기간에 지도위원회가 정치, 군사, 안보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후티 반군과 휴전과 최종적인 정치적 타협책 모색을 위한 협상에 나설 거라고 하디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 조직을 만든 셈인데 그 지도위원회는 누가 이끌게 됩니까?
네, 위원회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고요. 라샤드 알 알리미 전 내무부 장관이 이끌게 됩니다.
예, 알리미 전 내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하디 대통령을 보좌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예멘 내 강력한 순위파 정치 세력인 이슬라당과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알리미 전 장관 외에도 위원회에 들어간 나머지 7명도 예멘 안에서 이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번 조처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볼까요?
네,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의 예멘 전문가인 피터 솔즈베르 씨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예멘 내전이 시작된 후에 후티와 싸우는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 말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윌리엄 로렌스 교수는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에 과거의 새로운 장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과실이 있기를 기대하자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처를 완전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UAE와 함께 30억 달러를 예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가 20억 달러, UAE가 1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우디와 UAE는 국제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예멘에서 내전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2014년 시작해서 2015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식량 부족 등 수많은 사람이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예멘 내전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예, 예멘이 지금 휴전 상태인가요?
네,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서 정부군과 반군이 지난 2일부터 두 달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한스 그룬베르그 예멘 특사는 이번 휴전 이후에 폭력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내비 연방 상원이 커턴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하루 10,000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7일 커튼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퇴를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51살의 흑인 여성인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었습니다.
네, 찬성이 53표가 나왔다면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정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및 롬니 의원 이렇게 3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들 의원은 앞서 잭슨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되는데요. 현재 상원 의석수가 민주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진 않았네요.
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쓴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주재한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지명은 확정됐습니다 라고 선언하자 회의장에선 큰 박수가 쏟아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활약했습니다.
네, 이 상원 표결 현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인준표결에 앞서 잭슨 지명자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법률가라고 시켜 세웠습니다. 더빈 위원장은 이어 잭슨 대법관 지명으로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잭슨 지명자 인준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에게 연방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비판했었는데요. 표결 앞두고 이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건가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아동 포르노물 유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최소 형량보다 75개월이 많은 135개월을 선고하는데 잭슨 판사는 평균적으로 11.9개월만 더 선고했다며 이는 불안한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지명 인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던 미국 변호사협회 측 인사들은 잭슨 지명자가 범죄에 관대하다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표결까지 후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고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이렇게 든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인준안 통과는 취임 후 여러 난관에 직면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즐겁고 중대하고 획기적인 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정표는 몇 세대 이전에 일어났어야 했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연합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며 오늘 미국은 우리의 연합을 더 완벽하게 만들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잭슨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예, 잭슨 지명자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데 이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데 이어서 작년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공식 지명하면서 연방 판사직에 10년간 몸담았습니다. 이 잭슨 지명자는 또 이 국선 변호사로 일한 경험도 있는데요. 자, 국선 변호사 출신 연방 대법관이라는 또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자, 잭슨 지명자의 임명으로 미 연방 대법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예, 잭슨 지명자는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되는 거고요. 흑인으로는 세 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가 되는데요. 자, 특히 현재 대법관에 세 명의 여성 대법관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잭슨 지명자가 합류하면 아홉 명의 대법관 가운데 네 명이 여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대법원의 이념적인 성향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인 3명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잭슨 지명자는 진보 성향이었던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 우위 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 쪽에선 잭슨 지명자가 앞서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명했던 대법관들에 비해 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네. 자, 잭슨 지명자의 공식 취임 언제입니까?
예, 8일 백악관에서 잭슨 지명자의 인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고요. 잭슨 지명자도 이 자리에서 연방 대법관으로서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취임식은 좀 늦어질 예정인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대법원 회기를 끝낸 후에 은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 잭슨 지명자는 연방 대법관의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액의 벌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7일 주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예, 제임스 장관이 이날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옥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제시한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명령 중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또 항소했는데요. 결국 지난달 3일 아서 에고론 뉴욕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에 이달 31일까지 제임스 법무장관이 소환을 요구한 문건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관련 문건을 모두 다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정 모독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만 달러, 어쩌면 그 이상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이 요청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부정을 한 일이 없다며 뉴욕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몇 년간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요구에 꾸준히 응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주 검찰 조사에 진척은 있습니까?
예,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주 그간의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밝혔는데요.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혜택을 받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앞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이 7일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이 연설에서 암호화폐나 다른 디지털 자산의 확산을 감시하고 사기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라는 게요, 어떤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자산은 실제 화폐와 달리 뭐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요.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되는 전자화폐, 이 디지털 화폐라는 뜻을 말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산이 갖는 장점은 뭔가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 자산은 각국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다른 만큼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비용 등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자금의 조성을 위한 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요. 또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그 불법 활동을 적발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돈 세탁 공모한 혐의로 한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돈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요. 이는 역대 법무부의 압류 금융 자산 중 최고 금액입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수천 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화폐 투자 사기를 통해서 1억 2,400만 달러를 갈취한 남매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옐런 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규정이라는 게요,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옐런 장관인 연설에서 이 잠재적 규제 방안과 법제 변화에 관한 평가 등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은행이나 다른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런 새로운 활동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더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세금 신고 등을 언급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형태의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따른 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에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죠.
예,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익을 정부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 규모는 3조 달러가 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네. 미국에서요,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6%, 그러니까 약 4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남성 중 43%가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새 프로그램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현장을 찾아가 직접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 방송되는 헬로우 서울에서, 또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는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영은행 알파뱅크의 국제 금융 시스템 차단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초강력 제재 수단으로 알려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스위프트란?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영문 줄임말입니다. 이 스위프트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자면, 스위프트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금융거래와 결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도의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스위프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국가 간의 금융거래는 주로 수동결제 시스템인 텔렉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대 벨기에 금융계를 중심으로 좀더 쉽고 안전하며 통일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게 이 스위프트 출범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15개 나라 239개 은행으로 이뤄진 스위프트가 출범하는데요. 이후 스위프트는 탈락스 등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강력한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스위프트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1,000여 개 금융기관에 달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위프트의 원리.
가령 홍콩에 있는 존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존이라는 사람은 홍콩 상하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브라이언은 미국에 있는 웰스파고라는 은행을 이용합니다. 이럴 때 홍콩 상하이 은행이 존의 계좌에서 돈 10,000달러를 빼내는 건 간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홍콩 상하이 은행이 뉴욕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에 직접 현금 10,000달러를 전달하지 않는 한 웰스파고 은행이 브라이언 계좌에 10,000달러를 입금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 신용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화 간의 환전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기업이나 국가 간 교역에도 적용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는 참여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는 이른바 스위프트 코드라는 고유한 식별 코드를 부여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는 일종의 꼬리표인 겁니다. 스위프트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은행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은행 간에 보안을 걸어놓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즉 홍콩 상하이 은행은 존의 계좌에서 10,000달러를 인출해서 뉴욕 웰스파고 있는 브라이언 계좌에 입금하라는 식의 메시지가 오가는 겁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속에서 이 결제 요청은 추가 확인 없이 바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각 은행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래라고 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오간 메시지만도 3억 8,500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를 통해 매년 수조 달러의 돈이 오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프트 차단의 의미.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 만여 개가 참여하는 이 스위프트에 속하지 못한다는 건 곧 세계 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수출업체나 무역업자들은 빨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가 지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당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결제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텔렉스라든지 다른 우회 결제수단을 통해서 상대 은행과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부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않는 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는 교역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위프트 대출은 초강력 제재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차단됐는데요. 그 결과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이란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의 스위프트 대출.
현재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 30여 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300개가 넘는 은행이 스위프트에 가입해 있고 미국 다음으로 이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광물, 곡물 등 원자재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이 스위프트를 통해 막대한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I will now propose to EU leader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we commit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가 러시아의 모든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러시아 경제와 금융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예금 인출이 몰리고 달러와 환전이 많아지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이미 30%나 폭락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스위프트 규제를 쉽사리 꺼내지 않은 건 반대 파급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EU 대부분 국가가 러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해왔는데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 대체 국가를 찾기도 쉽지 않고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유럽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반발해서 중국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자칫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판사입니다. 잭슨 판사는 7일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1970년생으로 올해 51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라났습니다. 학창시절 잭슨 판사는 토론에 매우 뛰어나고 성취도가 높은 탁월한 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로스쿨 졸업 후에 연방법원 판사들의 보조로 일했고 민간 법률회사 등을 거쳐서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법원 판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1년이 채 안 돼서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겁니다.
And if I'm fortunate enough to be confirmed as the next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잭슨 판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과 경력, 국가와 대법원에 대한 사랑과 법치에 대한 헌신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게 될 거라면서 영광이라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7일 드디어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잭슨 판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또 여성으로서는 6번째, 흑인으로서는 3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러시아의 최대 경제 제재 수단으로 알려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상원의 연방 대법관 인준을 통과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엎질은 물이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주여스 리거스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buy the house?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ll find a better house. Did you buy the house? 그 집 샀어요?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아니요, 이번 주말에 부동산에 연락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팔렸대요. 너무 속상합니다.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 will find a better house.
엎지른 우유에 울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엎지러진 물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유가 이미 엎지러졌는데 울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요.
Don't cry over spilt milk. When we cry over spilt milk, we are upset or sad about something bad we have done that cannot be undone.
우리가 엎지른 우유에 우는 건 우리가 지나간 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는 겁니다.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what's done is done. You cannot change the past. So stop thinking about it.
다른 말로,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만 생각하세요.
If you spill milk, you cannot gather it back up and put it back in the container.
만약 당신이 우유를 엎질렀다면 통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We usually use the expression this way.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지른 우유에 울어도 소용없다.
Spilled or spilt are both okay.
Spilled 또는 spilt 두 개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Some say this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the mid-1600s in England.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16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ack then, the expression was no weeping for shed milk.
그 당시에는 no weeping for shed milk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같은 뜻이죠. Don't cry over spilled milk.
If old quotes and food expressions are still not working for you, there are other ways to state this idea.
만약 옛 인용문이나 음식 관련 표현이 대화에서 사용하기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Dwell. Don't dwell on the past. You cannot change it. So why worry about it? You must move on and look toward the future.
Dwell.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왜 걱정하세요? 당신은 미래를 기대하며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Don't dwell on the past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Get over it. Get over it.
극복해내요. Cling to something. 어떤 것에 매달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 후회해요.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결혼했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well on the past. Don't cling to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